청취자 여러분, 혹시 2025년에 은행 지점이 단 하나도 없는 회사가 대한민국 1등 은행을 거느린 거대 금융 지주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격차가 무려 2,600억 원에 달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전통금융의 룰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자료가 그 평소에 저희가 다루던 유명 CEO의 자서전이나 글로벌 컨설팅 펌의 리포트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자료는 약간 좀 특이하죠?
네, 바로 2026 6월 현재 대한민국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학예 체험형 인턴, 그 중에서도 디지털 부문 채용을 위한 내부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솔깃하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왜 굳이 특정 은행에 인턴 채용 공고를 해부하는 거지? 하고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의문이 들죠. 인턴 공고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 문서를 텍스트 이면까지 쫙 분석해본 결과 이건 절대 단순한 채용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전통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딜레마, 그걸 돌파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 그 인턴 이력서 작용 요건이라는 형태로 딱 위장되어 있을 뿐인 거죠.
약간 이런 거네요. 제가 요리책을 하나 샀는데 그 안에 막 미래형 로봇 주방을 설계하는 핵심 도면이 숨겨져 있는 격이더라고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흔한 은행 인턴 자료지만 실상은 거대한 전통금융기업이 AI와 데이터 중심의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생존을 걸고 싸우는 말 그대로 미래 상업 생존 가이드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이 채용 공고라는 지도를 완벽하게 해독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속한 비즈니스 현장에 바로 탁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전문가님, 도대체 2026년 현재의 은행들은 왜 이렇게까지 막 뼈를 깎는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일단 거시경제부터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물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은행업의 본질을 아주 건조하게 정의하자면 결국 신용변환 사업입니다.
신용변환 사업이요?
네. 대중으로부터 싼 이자로 돈을 막 모아서 돈이 필요한 곳에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이 사실상 은행의 가장 큰 밥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은 지표를 순이자마진, 영어 약자로 NIM이라고 부르거든요.
NIM이라는 좀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예전 방식의 설명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걸 거대한 물탱크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오, 물탱크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큰 탱크에 들어오는 물이 이자 수익이고 빠져나가는 물이 이자 비용인 거죠. 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차이를 탱크의 전체 크기로 나는 게 바로 NIM의 효율인 거잖아요. 탱크가 아무리 커도 새는 물이 많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정확히 그 물탱크 효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2026년 6월 현재 금리는 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5월에 기준금리를 연 2.5%로 내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동결 상태잖아요.
맞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심지어 금리가 중립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이 동결이 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더라고요.
네, 금리가 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변동성이 생겨야 은행이 마진을 극대화할 틈이 생기는데 그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밸브 자체가 꽉 묶여버린 겁니다. 틈이 사라진 거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 규제도 지금 한몫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그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계속 꽉 조여져 있는데 이 규제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고 있는 건가요?
DSR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1년에 버는 돈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아, 소득 기준요?
네. 이게 유지된다는 건 개인의 월급이나 기업의 매출이 막 극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은행이 아무리 돈을 더 빌려주고 싶어도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규모, 즉 물탱크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라는 것까지 생겨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지 전 국민이 매달 감시하고 있거든요. 이자를 마음대로 올리다가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파이를 키울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면 당장이 2026 1분기 실적은 완전 박살이 나야 정상일 텐데요. 제가 문건을 보니까 KB국민은행의 1분기 NIM은 1.77%로 방어에 성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하하, 아주 눈물겨운 짠내 나는 방어전을 펼친 결과입니다. 그 과거 고금리 시절에 되게 비싸게 받아두었던 예금들 있잖아요.
네네.
그 예금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현재의 낮아진 금리로 갱신되는 이른바 리프라이싱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요. 동시에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저원가성 핵심 예금이라는 걸 무려 171조 원이나 모아둔 덕분이죠.
와, 171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도매가를 극단적으로 막 깎아서 마진을 간신히 유지한 겁니다.
아니, 171조 원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마진을 깎아서 이익을 유지했다는 건 뭐랄까 결국 뼈를 깎는 다이어트로 체중만 억지로 유지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당장 방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이런 식의 쥐어짜기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모델일까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방어형 전략만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멈춘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가 떨어지죠.
네. 전통적인 이자 장사 모델이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다. 바로 이 사실이 현재 모든 금융권이 이자 수익을 넘어선 두 번째 엔진을 그토록 절박하게 찾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 두 번째 엔진이라. 그럼 이제 저희가 방송 처음에 던졌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봐야겠네요. 은행이 없는 회사가 은행을 가진 회사를 이겨버렸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전통적인 이자 장사에 한계가 왔다면 당연히 은행 밖에서 돈을 버는 비이자, 즉 비은행 수익을 봐야 할 텐데 KB금융 상황은 어떤가요?
이 변화의 속도가 지금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2026년 1분기 KB금융 실적을 보면요. 1조 8,924억 원의 그룹 전체 순이익 중에서 무려 43%가 은행이 아닌 증권이나 카드 같은 비은행 계열사에서 나왔습니다.
43%요?
네, 사상 최고치죠. 특히 주식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쏠림은 머니무브 현상을 기회로 낚아채면서 KB증권 같은 곳의 수수료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3%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체 수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비은행에서 뽑아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성과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위협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러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은행이라는 이 거대한 현금 창출구가 아예 없는 삼성금융 네트워크스가 단기 순이익 6조 18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민은행이라는 절대 강자를 보유한 KB금융의 5조 8,430억 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까? 이 특정 경제 상황에서 보험이나 카드가 은행보다 대체 왜 유리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전통금융의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찌르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대출 한도 규제, 즉 DSR이 철저하게 은행의 목을 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이를 못 키운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험사의 프리미엄 수익이나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는 그 DSR 규제의 타격을 훨씬 덜 받습니다.
아, 대출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기존 시중은행들은 전국 핵심 상권마다 막 으리리한 지점을 유지해야 하고 수많은 행원을 고용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고정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세의 인건비에 장난 아니죠?
그렇죠. 반면에 은행이 아예 없는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는 플랫폼과 제휴를 기반으로 훨씬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쫙 깔린 거대한 지점망이 우리는 이렇게 크고 안전한 은행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최고의 무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은행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되어버린 거네요.
네, 그 모래주머니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KB를 비롯한 기존 금융지주들이 생존을 위해서 임베디드 금융이라는 전략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임베디드 금융이라면 그 비금융 플랫폼에 금융 서비스를 슬쩍 끼워넣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달앱에서 결제할 때 굳이 은행 앱을 따로 켤 필요 없이 그 배달앱 안에서 바로 대출이나 결제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요?
정박합니다. 은행이 굳이 비싼 간판을 달고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이 이미 머물고 있는 일상적인 다른 앱 속에 금융의 기능만 모듈처럼 싹 심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증권, 보험, 카드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묶어서 고객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딱 가두어두는 전략, 이걸 락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인 거죠.
아, 고객을 가두려면 결국 진짜 전장은 오프라인 지점이 아니라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 모바일 화면이 되겠네요. 그 화면 안에서 얼마나 매끄러운 경험을 주느냐가 승패를 가를 텐데, KB 스타뱅킹 앱이 활성 이용자 수, 즉 MAU 1379만 명으로 압도적 1위라고는 하지만요. 솔직히 저도 토스나 카카오뱅크 쓸 때 그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게 태생의 차이인데요.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애초에 모바일 화면만을 기준으로 태어난 네이티브 앱입니다. 클릭 한 번, 스와이프 한 번 할 때 느껴지는 그 귀찮음, 즉 마찰을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죠.
아, 맞아요.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반면에 전통은행의 앱들은 과거 오프라인 지점에서 하던 일들, 뭐 종이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하던 그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이 작은 모바일 화면에 억지로 막 구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메뉴가 복잡해지고 인증 절차도 번거로워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막 이체 한번 하려는데 무슨 필수동의 체크박스가 그렇게 많은지. 저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앱 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하,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은행들도 그 매끄러움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돈을 썼을 텐데 KB가 이 불리한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꺼내든 필살기가 바로 이 이번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AI가 아닙니다. 2025년 5월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KB GenAI 포털, 그리고 그 핵심인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 보고서가 숨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에이전틱 AI요?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데 에이전틱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떠올려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 생성형 AI가 약간 내일 골프 칠 건데 날씨 어때? 하고 물으면 네, 비가 많이 올 예정입니다. 하고 대답만 딱 해주는 수동적인 비서라면요?
네.
이 에이전틱 AI는 비 예보를 확인하자마자 제 캘린더에서 그 야외 골프 예약을 알아서 취소하고 제 과거 결제 패턴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가장 할인 혜택이 큰 카드로 근처 실내 테니스장을 무진여 않고 자동 결제해버리는 그런 주도적인 매니저 같은 느낌일까요?
방금 그 비유 아주 날카롭습니다. 진짜 완벽한데요. 핵심은 자율성과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생성형 AI가 인간의 프롬프트, 즉 질문을 받고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친다면요.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인식하고 여러 단계의 계획을 쫙 수립한 다음에 다른 시스템들과 연동해서 실제 행동까지 알아서 수행하는 독립적인 에이전트인 거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은행 업무에 적용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원들이 하던 일을 어떻게 대체한다는 건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기업 대출 심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기존에는 심사역이 해당 기업의 다트 공시 자료를 막 뒤지고 최근 3년간의 현금 흐름을 엑셀로 일일이 분석하고 업계 동향의 리스크를 파악해서 수십 장짜리 심사 보고서를 며칠에 걸쳐서 썼습니다.
엄청 고된 작업이죠, 그거?
네.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조입되면요. A기업의 50억 대출 적격성을 심사해 이 지시 딱 하나만으로 AI가 외부 신용정보망에 알아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업계 리스크를 비교 분석한 뒤에 심지어 승인 여부와 적정 금리까지 산출해낸 완벽한 여신 심사 보고서를 단 몇 분 만에 작성해냅니다.
와, 대박. 이러면 진짜 기존의 심사역들이 며칠씩 야근해가며 하던 일이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직원들 업무가 좀 편해진다. 이 수준을 넘어서 조직의 인력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양종희 회장이 2030년 넘버원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선언했잖아요. 이걸 달성하려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아까 저희가 짚었던 무거운 고정 비용이라는 전통은행의 딜레마 기억하시죠?
네, 그 지점망과 인건비 모래주머니요?
맞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인간 직원의 그런 고부가가치 업무를 보조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은행의 뚱뚱한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열쇠인 겁니다.
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가 정말 압도적이긴 한데 여기서 묘한 모순이 하나 느껴집니다. 아무리 AI가 막 최신식 페라리 스포츠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이 불순물 섞인 가짜 휘발유면 엔진이 펑하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AI가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정확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요?
와, 완벽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디지털 인턴 채용 문건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 드디어 인턴 채용 이야기로 연결이 되네요.
네, 2025년 7월에 KB가 금융권 최초로 AI 에이전트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고 문건이 나와 있잖아요. 에이전틱 AI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폭주하지 않고 아주 정확히 굴러가도록 무결점의 고순도 연료, 즉 완벽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에 뽑는 인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겁니다.
아, 그래서 문건에 ETL이니 데이터 거버넌스니 하는 막 엄청 딱딱한 기술 용어들이 잔뜩 들어있었군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들은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은행 현장에서 이 ETL과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ETL은 일단 추출, 가공, 적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앞길제를 딴 건데요. 은행에는 고객의 예금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대출 이력 같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마치 지하 곳곳에 묻혀있는 시커먼 원유처럼 막 흩어져 있습니다.
아, 아직 쓸 수 없는 원유 상태인 거군요.
네, 이 원유를 뽑아 올려서 오류를 제거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제한 뒤에 AI가 바로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창고에 예쁘게 쌓아두는 그 전체 과정을 ETL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거대한 데이터 정제소 같은 거네요.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는요?
거버넌스는 이 정제소의 아주 깐깐한 보안 책임자이죠. 품질 관리자입니다.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막 보고서를 쓰다가 실수로 다른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섞어버리거나 아니면 편향된 데이터 때문에 특정 연령층에게만 불리한 대출금리를 산출해버리는 등 이른바 환각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통제 기준을 딱 세우는 일이죠.
아하, 이제야 이채호명 인턴의 우대사항이 왜 그렇게 특이했는지 완전히 퍼즐이 맞춰집니다. 사실 디지털 부문이라고 하면 보통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코딩을 뚝딱뚝딱해서 앱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앱 개발자를 뽑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건 보니까 SQLD, ADSP, 빅데이터 분석기사처럼 철저하게 데이터 추출과 분석에만 특화된 자격증들만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 앱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깊이 다루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네요.
네, 코딩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업 부서와 데이터 사이를 이어주는 통역사 역할이죠.
통역사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마케팅 부서장이 요즘 들어 20대 초반 고객들이 우리 앱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아주 모호한 질문을 툭 던졌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막연한 문제의식이 출발점이거든요.
와, 진짜 막연하네요. 그럼 이 통역사 역할을 하는 인재들은 그 모호한 뉘앙스를 어떻게 번역해내나요?
그 느낌표 섞인 질문을 즉각 데이터의 언어, 즉 SQL로 쫙 번역해냅니다. 최근 3개월간 20대 초반 고객이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 화면에서 머문 평균 시간과 이탈 후에 경쟁사 앱으로 이동한 비율을 교차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조화해서 데이터를 쫙 뽑아내는 거죠.
아, 질문을 데이터로 바꾸는 거군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패턴을 다시 마케팅 부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사람의 언어로 되돌려줍니다. 인증 절차에서 두 번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 이탈률이 급증하니까 해당 UI를 당장 개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역해내는 겁니다.
이야, 막연한 불길함을 정확한 숫자로 증명해내는 거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에이전틱 AI가 너무 똑똑해서 기업 대출 심사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업의 모호한 질문을 받아서 데이터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이 통역사 역할조차도 결국 조만간 AI가 다 알아서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엄청나게 치열한 요건을 뚫고 들어가는 우수한 인턴들도 결국 몇 년 후엔 AI에게 싹 대체될 소모품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와,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반론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데이터 추출이나 코딩 같은 건 이미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환주 행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왜 그렇게 직무전환과 역량 향상을 강조했는지를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직무전환과 역량 향상이요?
네. 기술과 IT 툴은 계속 변하고 AI는 갈수록 똑똑해지겠죠? 하지만 그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 정의 능력, 그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잡아내는 비판적 직관,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조직의 현실적인 맥락에 맞춰서 임원진을 설득해내는 그 휴먼 터치, 이 세 가지는 당분간 AI가 절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아, 질문을 던지고 설득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특정 데이터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에요. 플랫폼과 AI의 무서운 진화 속도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새로운 툴을 학습하고 자신의 역할을 조직 내에서 계속 재점유할 수 있는 그 태도, 바로 그 태도를 보고 뽑는 겁니다.
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은 남는다는 뜻이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우리가 은행 창고에 갔을 때 아, 이 은행원 참 훌륭하다 라고 느꼈던 기준은 눈을 맞추며 건네는 친절한 미소와 수표를 아주 꼼꼼히 세워주는 정합함이었습니다.
네, 예전엔 그게 최고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도구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2026년의 친절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뽑아내주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번역된 거고요. 정확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인공지능의 오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로 그 언어가 번역된 것뿐이네요.
와, 진짜 완벽한 정리입니다. KB의 인재상인 프로금융인의 껍데기는 화려한 AI와 데이터 기술로 완전히 바뀌었지만요. 그 핵심을 관통하는 고객에 대한 신뢰와 윤리라는 본질은 진짜 단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기술이 막강해질수록 그걸 통제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거대한 생존의 지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쫙 내려다보죠. 처음엔 그저 한 은행의 2026년 하반기 채용 문건인 줄 알고 가볍게 열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금리 동결과 대출 규제라는 거시경제의 장벽에 부딪혀서 성장이 멈춰버린 전통금융업의 아주 처절한 현실이 담겨 있었죠. 이자 수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은행 부문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야 했고 심지어 지점 하나 없는 삼성금융네트워크 같은 낯선 포식자들의 위협마저 막아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열한 방어전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갈 아주 강력한 쌍두마차로 고객을 하나의 모바일 화면에 영원히 락인시켜둘 슈퍼앱과 은행 조직의 뇌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자율형 에이전틱 AI가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결국 이 무시무시한 AI 엔진이 폭주하지 않도록 현장의 모호한 질문을 데이터의 언어로 기가 막히게 번역하고 윤리적 통제를 책임질 새로운 시대의 통역사, 즉 데이터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긴밀하게 연결된 통찰들은요, 비단 은행 취업 준비생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계시든 유통업에 계시든 혹은 최첨단 IT 산업에 종사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언젠가 반드시 성장의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술과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서 조직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가를 이 문건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진짜 하나의 완벽한 생존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이전틱 AI가 복잡한 분석과 실행을 모두 자동화하고 시스템이 정제된 데이터를 물 흐르듯 공급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기술이 당신의 업무 절반 이상을 흉내낼 수 있는 지금 당신이 속한 산업 현장에서
AI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묘요한 맥락을 짚어내는 당신만의 고유한 통역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오늘 방송 초반에 던졌던 그 미래형 식당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전 산업에 깔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그 파이프라인을 기획하고 윤리를 설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순간 가장 먼저 대체되어 버릴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해답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